로마서 9장 30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죠.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보이시죠 지금?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했던 내용이 이제 7장까지 했어요. 7장에서 율법과 교회가, 율법이 교회에 어떻게 주어졌는지,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세요? 7장 12절에서 율법이 뭐라 그래요? 율법이 선하다, 안 선하다? 율법은 선하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선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는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 율법이. 그런데 우리가 그 율법을 어기고 나오자 보니까 이 율법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3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요구들을 다 이루셨단 말이죠. 결국은 첫 인간 아담이 이 율법을 잘 지켰으면 하나님과 영원한 안식에 거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 아래 놓여있는 자들이 되었고, 그 죄가 우리를 왕으로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나라에서는 죄가 모든 것을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탐심이라는, 탐심이라는 것이 율법에 없었다면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알게 되고 그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내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 죄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한단 말이죠. 그게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이죠. 그래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이해하고 난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제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그게 이제 6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7장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가지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명확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교리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이제 뭐가 생기고 고민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의의 나라로 옮겨져 왔는데 아직도 내 속에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죄성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갈등이 시작됐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 죄인이었을 때도 양심이 꺼리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양심이 꺼리끼는 것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오는 안타까움, 그 둘의 차이를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양심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 때문에 내 속에서 괴로움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 내가 우리도 어느 정도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고 무언가를 따라할 수 있고 능력이 내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옳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게 옳은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은 내 생각이 옳다고 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게 옳은 거죠.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호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호라 다음에 나오는 7장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끝나요? 25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가 나오죠? 감사하리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 끼는 것은 후회와 아픔과 눈물 뭐 이런 거죠. 후회는 가룟 유다도 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 하지만 회개하진 않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우리도 죄를 짓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싸우고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회와 안타까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져요? 안 져요?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이때 죄를 진다고 고개를 끄덕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망하진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요? 8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8장 1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가 나온단 말이죠. 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를 정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과 교회 8장에서는 뭐가 나오죠? 성령의 법과 이제 교회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 성령의 법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볼까요? 죄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라는 걸 얘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할 것이다 하였단 말이죠.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어요.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었어요.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운전하시다가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실이 나로 하여금 모든 순간을 참을 수 있게 만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지 않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는 것이 이겨냈다라는 것을 아는 것. 입가에 미소가 배시시 살며시 이렇게 지어져지게 되는 내용이에요. 죄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제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죽어 있었단 말이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때, 저희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은 어떤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살아있지만 다 죽은 거죠. 우린 다 죽었었단 말이죠. 죽은 줄 모르고 살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 근데 내가 이제 살아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나니까 내가 과거에 죽었었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럼 지금은요? 난 지금 살아있단 말이죠. 왜? 여기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살리는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5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이제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 공식적인 공적인 기도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랑 함께 기도하는 그 공적인 기도할 때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개인적으로 개인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개인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세요? 만복의 근원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나요? 여기 있는 것처럼 너무 우리가 지금 15절에 있는 것처럼 아빠, 아버지 너무 다정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를 이해하고,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상처를 다 아시는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가 가장 친밀하게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듣기를. 아빠라고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한 10년이 안 됐는데, 10년이 안 됐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제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님이라는 얘기를 부른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공식적으로 밖에 사람들이 있을 때 아버님이라고 부르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항상 아빠라고 불렀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걸 원하셨거든요. 친밀한 소리를 듣고 싶대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그게 좋고 뭐좀 철없는 아들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친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국 특히 경상도 사나이 분들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굉장히 엄근진이라는 단어 아세요? 근엄하고 엄격하고 진지한 뭐 그런 존재로 해서 항상 거리감이 있고 좀 무게감이 있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가장 친밀하고 가장 따뜻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 개인적인 아버지와 우리 인생에 있는 아버지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친아버지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 친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맏아들이고 친아들이세요. 우리는요, 양자가 된 거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들이래요. 제 아내도 여자분들도 다 아들이래요. 화내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 하나의 예로 드는 거니까. 저 같은 사람을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단장한 신부래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여자분들도 양자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으시죠? 그러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종과 자유자도 구분이 없단 말이죠. 뭐 어떤 직업에 대한 좋고 나쁘고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다 같은 개념으로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께 접붙임을 받은 양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감을 받는 거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도우신다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우리를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8장 19절.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 개인적인 구원을 얘기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구원을 많이 생각을 하지만 이 우리의 구원만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우리 22절까지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 얻기를 피조물들도 바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이 굉장히, 그래서 22절까지 봤는데요.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그냥 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새로운 피조, 모든 만물들이 새롭게 태어날 것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훌륭한 불교에 있는 가르침을 주는 스님이 쓴책 중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산이로다. 뭐 이런 책이 있대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도 보기 힘든데 무슨 불교 서적까지냐 그러실지 모르지만 가끔씩 그런 책 제목 정도는 볼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눈으로 보고 있는 저 산은 하나님이 창조한 온전한 모양의 산일까요? 강일까요? 아름다운 자연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에서 다 비틀어져 있는 거죠. 비틀어져 있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완성된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죠. 완전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새 창조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는 바라볼 수 있겠죠. 완성된 건 아니겠지만. 하지만 마지막 때그 온전한 것을 다볼수 있겠죠.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혹시? 저는 가봤어요. 캘리포니아에 살았으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장엄하고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말이 이제 23절, 24절이 중요한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소망을 봐주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왜? 보이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23절, 24절 볼까요?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이 없단 말이죠. 자연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오늘도 눈에 보이는 뭐를 걷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습니까? 돈.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게또뭐 있어요? 남편, 아내, 자식, 직장, 사회, 이 모든 것들, 내가 얻을 수 있는 명예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볼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볼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돈, 직장, 가정, 뭐 내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위, 명예,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바울은 26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 바를 알지 못한대. 우리는 기도하는 걸 다 진짜 우리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분명히 안 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내용이 하나도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 받은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여 진도가 나가요. 이럴 때는.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제발. 자, 기도 응답을 됐다는 것은 뭐예요? 내 욕심 때문에, 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린애처럼, 어린애 마음, 이거 없으면 네가 정말 안 되겠구나, 라는 것 때문에 주신단 말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 응답한 게 많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어린애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해서 받은 것이 없다라는 것은 얘는 안 줘도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셔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한다는 게 뭐예요? 저희 교회에 한가족 공부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내용이에요. 기도,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기도를 왜 해요? 응답이 목적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이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아, 내가 성령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정말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유일한 시간이 기도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항상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돈.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는 병원에 좀 누워 있어야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누워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원망이 아니라 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에서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구한대로 다 받으면 우리는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개판치고 살 사람들이에요. 저희가 구한대로 안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으로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기도엔 어떤 방법이나 방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란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때까지 그 뜻을 하나님께서 굽히지 않고 정말로 매 순간 알게 해주신단 말이죠.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29절과 30절은 구원론의 굉장히 핵심과도 같은 구절이죠. 저희 교회 한가족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핵심이 이제 이 구원론이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구원받았는가라는 부분을 짚어주는 부분인데 29절과 30절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정, 부르심, 중생, 칭의, 성화, 영화, 요 모든 과정들을 쭉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그 모든 내용을 이야기한 다음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그 다음에 뭘까요? 31절 처음이 그런즉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즉이라는 뭐예요? 너의 인생을 어떻게? 너의 그 개떡 같았던 너의 인생을 죽음 가운데 있었던 너의 인생을 내가 너를 구원하였은즉 그런즉 내 사랑을 너에게 다 주었은즉 그런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장 31절부터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대적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하겠냐는 거죠. 32절부터 같이 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쓰면서 바울이 정말로 약간 흥분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왜 그가 흥분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너무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그 바울의 마음을 약간 좀 업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논증을 시작하는 거죠. 뭘? 9장에 가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 이제 그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9장에서 언약과 교회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시작해요. 9장부터 11장 12절까지가 이 구약의 교회들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약 13절부터 마지막, 11장 마지막까지, 36절까지 이제 신약의 교회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요 부분서부터는 다음 주에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것까지 나가면 진도가 꽤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제가 한번 그림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선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쭉 진행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 게 뭐죠? 이 땅에 내려왔어요. 이게 창조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가고 싶었는데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죠.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이 행위 언약의 근거를 하고 있었지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뭐죠? 은혜 언약이라는 걸 준비하셨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아는 거죠.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겠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진행되는 데까지 가보죠. 9장을. 다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이 시작돼서 그 은혜 언약이 보여주고 있는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늘로부터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 구약, 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초림까지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뭐라 그래요? 이제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그 열두 아들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그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그 모든 내용이 뭘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의 최고봉은 뭐죠? 정점에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여인의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인생도 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삭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모세는요. 출애굽 전 과정을 다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고생하면서 출애굽을 했다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구원의 내용,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모세의 인생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다윗 왕국이 섰어요. 다윗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영원히 다윗 왕국이 다스릴 것이다. Back to 예루살렘.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될까요? 다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이 정말로 보여주고자 했던 내용이 뭐예요? 다윗과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만국을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완성하셨죠. 그 에덴 동산에서 이루지 못했던 뭐죠? 행위 언약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렇죠? 타락해서 우리 인간을 할수 없었던 것을 율법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셨잖아요. 자, 아담에게 주어진 행위 언약이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건 아니죠. 창세기 1장 28절,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정복하라, 충만하라, 라는 명령도 있었죠. 그 명령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건. 그 완성하셨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어. 그건 사도행전이고 너희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서 그 내용이 이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주어진 것이 나가서 전도해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지상 명령이 아니라 이 창세기의 완성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건 완성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전도는 뭐예요? 내가 전도해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일을 내가 참여함으로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이 온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 우리는 전도해야 될까요? 그 일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점점 더 배워가는 거죠. 해보시면 알잖아요. 나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과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눈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 우리의 눈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눈을 하늘로 올리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된 다음, 이 다음부터는 초림 이후에는 이제 신약의 교회들이 되겠지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시면 완전한 것을 이루고 완전한 안식을 우리가 거하게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약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내용과 이 부분을 좀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지금은 대략적으로 큰 그림만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음 주에 이 부분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가지고 그 율법들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랑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도 또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그 은혜라는 것을 정말로 담대히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정말로 사랑스럽게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일매일의 일들이 그저 단순히 힘들게 하거나 어려운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우리는 쉽게 우리의 욕심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하늘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